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인들의 노래입니다. 이 소리가 사울왕 귀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왕이 그 장에 있겠어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죠. 누구냐? 이런 노래 부르는 자가 할 것입니다. 단칼에 죽이려 할 것이에요. 응당 화낼 일입니다. 다윗이 더 얻을 것이 나라, 다스림, 통치권 말고 무엇이겠나 하지 않겠어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합니다. 다윗을 죽일 이유가 생긴 것이지요. 사무엘서를 읽으십니까? 다윗이 지나가는 길에는 수많은 죽음이 보이지 않던가요? 여인들이 등장하고 다윗과 결혼하는 여인들도 있습니다. 피 흘림이든 결혼이든 다윗이 챙기는 정치적 이득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무엘서가 제시하는 데이터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 정치에서 자유로울까요? 전혀 아닙니다. 사울과 다윗과 궁전의 신복들이 정보를 취득하고 정치적 계산에 따라 행동합니다. 다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스토리, 그래서 부드럽지 않아요. 다윗은 아내를 여럿이 꺼내렸습니다. 왕으로서 당연한 특권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취하겠다는 집념이 강한 다윗입니다. 다윗의 아내들 4명을 소개합니다. 도대체 어떤 여성과 결혼하게 되었나요? 왕은 신이 아닙니다. 신격화된 왕으로 상정된 성경을 읽으면 메시지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첫째, 아비가일입니다. 지난주 소개했습니다. 부자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어려운 형편을 돕지 않고 조롱했습니다. 다윗이 군사를 동원해서 그를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가 시름시름 죽게 됩니다. 그가 죽자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끄림칙하고 달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다윗의 이속만 챙기는 에피소드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나발의 거대한 재산과 함께 예쁜 아내를 다윗이 손 하나 대지 않고 자기 소유로 귀속시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나발을 죽게 했기에 망정이지 하나님을 빼버리면 다윗이 마치 사기꾼 도둑 같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미갈입니다. 사울의 둘째 딸이에요. 어떻게 결혼했을까요? 다윗은 원래 왕이 될 제목이었습니다. 사울왕의 첫째 딸과 결혼하여 맏사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맏딸 메랍을 주려 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죠. 사무엘상 18장 17절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조건부 사이로 맡겠답니다.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사울의 꿍꿍이 속내가 드러나는 데이터입니다. 사울에겐 다윗을 사위 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입니다. 정적으로 부상한 다윗을 제거해야 합니다. 전쟁의 최전선에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속내, 그 정치적 계산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짐짓 자기는 로얄 패밀리가 될 자격이 없다고 정중하게 거절하죠. 18절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사울왕 입장에서는 정적 다윗의 제거 기회가 날아갔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버립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로얄 패밀리가 되는 기회가 날아간 것이죠. 다윗의 이 사위 사양 발언을 한국 정서로 읽을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시여 저는 왕의 사위가 되고 싶어요 라는 속내가 오히려 맞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딸과 결혼은 못했지만 나중에 사울의 둘째 딸 미갈과 결혼하게 되고 사위가 됨을 좋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첫 딸과의 결혼 실패는 다윗으로 하여금 엄청 분노케 하였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스토리 후반부에 나오죠. 오랜 세월이 지나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국내 통치를 원만하게 해야 할 왕으로서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은 사울과 사울의 후손에 대한 보복을 마지못해 하게 됩니다. 가나안 원주민으로서 이스라엘 속에 동화되기를 자처한 기부원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손을 빌려 사울의 자손들을 죽게 합니다. 여기에 사울의 첫 딸 메랍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사무엘하 21장 8절에 메랍이 낳은 다섯 외손자 그리고 사울의 두 아들 도합 7명을 기부원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자기 부족을 학살한 사울에 대한 응징을 원하는 기부원 사람들입니다. 넘겨받자 바로 그 7명을 목매달아 죽여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었다 혹은 가뭄을 해갈했다고 사무엘서는 기록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직접 피를 흘리진 않지만 피비린내를 일으킨 다윗입니다. 기부원 사람들이 받은 핍박을 기근과 엮어서 정치적 숙청 작업을 한 것입니다. 요즘 스타일로 말하자면 역사적 원한을 환경 문제와 엮어서 정치적 해결을 한 것입니다. 역시 독자들은 내막을 잘 아는 스핀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사무엘서 스토리의 반전입니다. 사울에게 기회가 또 온 것이지요.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연모한답니다. 다윗을 정치적 음모로 제거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사울에게 왔습니다. 이번에 결혼 조건은 구체적이고 대단히 위험합니다. 적병을 죽인 증거, 포피 100개를 원했다죠. 그러나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겨서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진중으로 가서 200명을 죽이고 포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끔찍할 것 같아요. 이젠 약속을 지킨 다윗이 무섭고 두렵지만 할 수 없이 둘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 시집가게 합니다. 로얄 패밀리로의 진입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또 반전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유리할 듯한 결혼인데 이야기의 흐름은 그게 아니에요. 미갈이 아기를 가지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다윗이 사위임에도 사울의 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버지 사울이 남편을 죽이고자 함을 아는 아내 미갈이 가짜 인형, 당시 우상이죠. 가짜 인형 우상에다 염소 가죽을 덮어 트릭을 써서 다윗의 탈출을 도와줍니다. 세 번째 여인 바세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정치적으로 유리한 결혼인지 의심스러워요. 다윗 이야기 속에 일종의 극적 반전입니다. 그렇다고 크게 꼬이고 복잡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들 솔로몬 이야기의 한 부분에 바세바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솔로몬에게도 작가가 솔로몬은 훌륭하고 이스라엘에 적합한 왕이라는 식으로 썼습니다. 솔로몬도 다윗 왕의 후계가 아니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넷째 아들인데 왕이 되기 위해 그가 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권좌에 어떻게 올랐습니까? 이 질문은 다윗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다윗의 아들 첫째는 죽고 둘째는 아버지를 몰아내려고 반역을 일으켰고 셋째 아들 역시 후반부에 반역을 일으킵니다. 결국 넷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가 계승됩니다. 그러나 바세바 스토리는 뻔뻔스런 다윗에게 득될 것이 없는 스토리입니다. 즉 기록에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상상력을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문자대로 읽고 도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괴이한 이야기입니까?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악한 방법으로 죽이죠. 임신을 시켜놓고 생긴 그 근심거리로부터 빠져나오려고도 시도도 하지 않고 그 나쁜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심지어 부하 장수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즐거워하기까지 했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들어주며 네가 바로 그 악한 범인이야 라고 지적을 받고서야 비로소 다윗은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허나 어쩐 일인지 크리스찬 유대 전통과 여러분도 애정했다면 비록 다윗 바세바 스토리 때문에 다윗이 끔찍하게 보일지라도 크리스찬들에겐 오히려 호감을 준 거예요. 여보세요. 다윗은 다른 사람도 범하는 죄를 지었잖아요. 그도 사람이고 인간이지 않습니까? 실수가 있는 법이죠. 교훈은 범죄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런가요? 밧세바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에겐 더하고 뺄 것 없는 큰 재앙입니다. 여인을 보고 취하려고 맘먹고 실행에 옮긴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죽이면 그에게 정치적 득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손해입니다. 그래서 돋보이는 밧세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다윗과 아내들 사이 이야기 중 가장 긴 에피소드가 밧세바 이야기죠. 밧세바의 이름 스토리 후반에 다시 등장합니다. 다윗이 매우 늙었을 때입니다. 밧세바는 자기가 낳은 아들 솔로몬을 후계자 왕으로 세우는 계획을 선지자 나단과 짜게 됩니다. 밧세바 에피소드를 읽으면 우린 그저 인간 다윗을 만나는 겁니다. 악한 행실의 인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다윗입니다. 다윗도 단순히 인간이더라는 사무엘서 기록입니다. 남의 아내를 음모로 빼앗는 파렴치한 인간이 다윗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사울왕의 아내를 범하고 자기 아내로 삼는다는 스토리입니다.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여인은 아히노암입니다.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크리스찬 대부분들은 잘 몰라요. 다윗 이야기를 썬데이 스쿨부터 배우며 자랐지만 이 여인을 그냥 패스했습니다.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냥 지나치는 구절이 몇 개 있을 뿐입니다. 사무엘상 25장 43절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라. 큰 시선을 끌지 못하는 듯합니다. 아히노암이라는 이름 동명이인입니다. 하나는 다윗의 아내죠. 다른 하나는 사울의 아내입니다. 이게 이상한 것이죠. 직구전 상상력을 발휘하자면 다윗이 사울왕의 아내 왕후를 취했다고? 네, 설명 가능합니다. 다윗은 표면적으로 왕위를 마다했다는 데이터가 이미 있어요. 그러나 그건 설레발입니다. 왕이 되려고 하는 야망을 이루려고 무슨 못된 짓을 못하겠습니까? 감히 왕후를 취하는 대담한 짓을 한 겁니다. 상상할 수 있죠? 상상할 수 있지만 미친 생각입니다. 하지만 왕의 아내와 동침한다? 그 능력이라면 반역할 수 있는 능력자이기도 합니다. 스토리 후반에 가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과 동침한 사건 아십니까? 이것이 또한 데이터로 남아 있습니다. 반역한 왕자가 왕위에 급히 오르려고 과시하는 힘입니다. 수학에서처럼 공식이 하나 생기는 거죠. 왕의 아내 왕후와 동침한 거짓을 남에게 말도 하고 심지어 스토리로도 남긴다? 그리고 유유히 다닐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현재의 권력자 왕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아내로 들이면서 그의 힘을 과시하는 스토리가 바로 이겁니다. 사울왕의 아내와 동침. 문제는 다윗이 그것을 피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바로 그때 사울이 그를 궁에서 쫓아내고 죽이려고 추격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히노암이 다윗의 아내가 된 이후 사울 스토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작은 데이터이지만 사라진 흔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녀들을 가지게 될 때 그 자녀들의 어미는 후궁 리스바에게서 난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노암이 사울의 아내에서 다윗의 아내가 되는 시점부터 사울 아내로 표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역시 우리 독자들은 다 알지만 노골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스핀입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스핀이죠.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왕의 아내를 취했다는 팩트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명문화된 글로 박아 스토리가 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아히노함의 이름을 사울 가게, 사울 족보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아히노암과 결혼하니라. 그냥 더 이상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는 진행되는 거예요. 아히노암과 결혼이라고 쓰고 왕후와 동침하는 반역이라 읽는 겁니다. 뭐 좀 지나친 상상 같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에서 보자면 모든 게 추리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린 성경을 읽을 때 아, 이 장면은 이 기사는 실제 벌어진 상황이야 라고 단정하려고 읽는 것 아니죠? 이것은 마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실제 일어난 것과 똑같다 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구순이 넘은 구약학자 발터 브리그만 박사의 상상력, 영어로는 prophetic imagination 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골리앗을 잡는 다윗은 이스라엘 가운데 슈퍼맨이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왕이 되어도 손색이 없는 제목감이지요. 여호와 잘 섬겨요. 블레셋 물리치는 용맹과 지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이 사람은 단숨에 단기간에 이스라엘 가운데 인기 톱으로 올라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지지하는 나이스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사무엘서는 혹은 그 작가는 문제를 인식하지만 스피인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부끄러운 기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문제를 독자들이 은연 중에 인지하리라는 기조로 사무엘서를 썼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토끼굴로 머리 박고 숨으려고 하는 사무엘서의 변명을 어디까지 우리가 파헤쳐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훌륭한 데이터 포인트 하나 더 있어 소개합니다. 다윗의 스토리, 사무엘서에만 있는 것 아니에요. 역대기에도 있습니다. 몇백 년 후 기록된 역대기입니다. 영어로 Chronicles, 왕의 행적을 연대선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기엔 다윗에 대해 나쁜 기사가 없어요. 부정적인 기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세바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 다윗은 완전 무결한 왕이에요. 그 역대기는 다윗에 대한 반란도 없고 다윗과 사울은 마치 서로 아무 문제 없었다는 듯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윗의 추문을 하얗게 칠해서 덮어버린 겁니다. 칠도 모자라서 광까지 냅니다. 역대기를 먼저 읽은 독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사무엘서를 나중에 읽게 되었어요. 어떤 느낌이 올까요? 기가 찰 노릇이요.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네요 라고 할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역대기를 쓸 당시에는 다윗을 위대한 왕이라고 굳이 변명하거나 설득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이미 멋진 임금으로 저들 세대에게 성큼 다가온 다윗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고대 이스라엘은 책이 거의 없던 시대입니다. 이때 살았던 세대가 사무엘서를 접하게 되자 이야 사무엘서 이거 다윗이 파렴치한 사람인 걸 알고 있었네. 나쁜 짓은 이미 발생해서 돌이킬 수 없는 팩트가 되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다윗의 그 나쁜 짓을 폭로도 하고 면전에서 반박까지 했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지도 알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알고 다윗의 그 추한 짓을 상상하고 생각해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진정 위대하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역사, 신명기 제자들이 그랬겠죠. 성자들이 써내려갈 역사,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고민하고 자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제기되는 질문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인인 우리들 현실과 주위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뉴스 채널을 돌려봐도 본질적으로 같은 종류의 일이 벌어지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호불호 찬반 양론이 격렬하죠. 우리 편 패널 한 사람은 훌륭하고 호감이 가요. 저쪽 편 한 사람은 극도로 혐오스러운 모습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차기 대통령 후보에 대해 이런 궁시렁 소리를 믿을 수 있어? 그럼 당신은 저런 궁시렁 하는 소리를 믿을 수 있어요? 네, 서로 갑론을박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토요일 아침에 영국에서는 찰스 왕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대관식이니까 보기 드문 이벤트입니다. 찰스 왕의 왕권 행사? 지난 몇 달 동안 찰스 국왕은 이전보다 보다 친근하고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보다 포용적이었답니다. 힘겨운 일을 직면하는 왕이죠. 전통이냐 모던이냐 사이 줄타기 중입니다. 예언도 했고 재언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대관식? 옛날과 다른 환경이죠? 이제 영국 사람 모두가 크리스찬이 아니지 않습니까? 앵글로색슨 인종만 사는 영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손으로 쓰던 편지가 아닌 이메일로 편지를 주고받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당장 치솟는 물가 소용돌이에 휘말려 고통 중인데 그까지 대관식 뭔데? 시대착오잖아 라고 하는 거죠. 젊은이들의 생각은 왕실의 의상이 어떻고 거기에 일어나는 가십이 어떻고 상관하지 않죠. 그렇다고 사람들은 군왕제 반대하고 돌아서지 못합니다. 전 세계 영연방 국가들 역시 뭔가 바뀌길 요구하죠. 그렇다고 캐나다나 호주나 뉴질랜드가 독립국으로서 영국과 빠이빠이 하는 것도 저들에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어쨌든 로얄리스트와 안티가 갈라서 대립입니다. 에이, 이 사람은 별거 아닌 왕실 가십 가지고 센통이야. 실상은 그렇지 않고 이런 거잖아요 라고 톡 쏘아붙이죠. 이러한 대화들 속에 자신은 그 일에 대해 제일 잘 알고 있노라 뻥치고 있는 겁니다. 실제는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별로. 그냥 아는 체 하는 겁니다. 현재 정치 미디어 지형에서 보면 아주 익숙한 장면이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이 정치 게임, 언론 플레이를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 게임, 언론 플레이가 성경에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왜 성경의 스토리를 그런 식으로 전달하느냐 고민하고 따라가서 연구해보고 파헤쳐보고 싶은 겁니다. 도대체 저자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는가 찾아보는 것이죠. 좀 과한 상상력을 동원하다 보면 스토리 저변에 깔린 의도를 재구성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글쓴이의 원래 의도와 맞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질문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다윗의 스토리, 다윗처럼 살아라고 애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 장르와 의도를 물으며 독서하는 성숙한 어른으로서 읽고 작품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 스토리가 이런 식으로 씌어졌나? 이런 질문 하나만 던져도 여러분들은 위대한 것입니다. 찰스 왕의 대관식을 보면서 자주 언급되는 말을 놓칠 수 없습니다. 키워드요. 오늘 설교의 영어 제목이기도 합니다. Serve or be served.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즉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다윗처럼 빼앗고 군림하는 왕이 아닌 섬기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아내를 얻는 그 과정 속에 그가 얼마나 파렴치하고 못된 짓을 많이 하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을 골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서를 파헤치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인간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 다윗을 바로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윗을 모델로 하지만 그러한 스타일의 왕이 아님을 보여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임을 저희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저희들에게 깨우쳐주신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